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명예를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한 삶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인품과 또 깊은 인격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아홉 가지 열매를 보면 사실 그 아홉 가지 열매가 다 인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이 성품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더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물질주의, 황금 물질주의, 만능주의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성숙한 인품을 택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빈부가 섞여 살아가고 있다 했는데요. 우리가 지구상에 어디를 가든지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향을 보면 부한 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경향이 많고 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부자라면 가진 것이 많다면 내 부를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또 나보다 이 재물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으며 또한 반대로 내가 가난한 자의 입장에 있다면 나 자신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삶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태도도 가져서는 사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자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다거나 아니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아니면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든지 배가 부르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것이 많으면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면 날마다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사실 세상에서 재앙을 보고 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좀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신호등을 이렇게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큰 트럭이 빵빵거리면서 이렇게 달려오면 그 트럭을 안 피하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들은 재앙을 봐도 숨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3절에 등장하는 이 슬기로운 자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일은 하진 않습니다. 이 슬기로운 사람은 언제나 신중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 슬기로운 자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가 하고 봤을 때, 아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회들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이 결국엔 자기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이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나중에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미련한 일을 행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을 신중하게 분별하는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은 신경 쓰지 않고 아주 경솔하고 무모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재앙을 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삶인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니. 패역한 자라는 것은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패역한 자인데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가 있고 이 올무라는 것은 덫, 함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남을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또 속임수 쓰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인생에 빠질 함정을 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사람의 앞길은 늘 가시 울타리가 막고 있어서 스스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컨닝하는 방법만 잘 열심히 막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뭐 시험 볼 때 뭐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에는 그 학생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면 지금 당장 얻는 이익은 많은 것처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거짓과 속임수가 내 인생의 가시 울타리가 되고 나 스스로 빠지는 함정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 고통당하게 되며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채 갑작스럽게 찾아온 멸망으로 삶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5절 후반절을 보시면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패역한 자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죠.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는 사람, 바른 믿음과 올곧은 성품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요, 지금 잠깐 교회 밖을 나가서 이 문을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코웃음 치면서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21세기에 아직도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고 웃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미국의 동부의 유명한 그런 아이비리그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야 아직도 16세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지금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많은 브레인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그런 아이비리그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불신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실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냥 코웃음을 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는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기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돈도 권력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악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새하리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 같냐면 자기가 재앙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앙이 커지고 삶의 고통이 자라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그 뒤에 나오는 그 분노의 기세가 새하리라 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단어 하나가 다른 의미로 좀 해석이 돼서 이게 본문이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기세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로 해석하면 막대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힐 때 손에 막대기를 들고 막 등을 때리고서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지금도 막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어느 날 부러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분노의 기세가 새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막대기가 다 부러뜨려진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세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에서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한 눈은 어떤 눈이냐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그리고 또 외로운 자, 상처 입은 자를 보면 그 눈을 돌리거나 못 본 척 감는 눈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신 거구나 하는 마음을 품고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자죠.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이와 같은 이웃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에게 거꾸로 베풀어주고 나눠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차고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이 자녀가 학교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보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내 아들이 뭐 그렇게 성격이 뭐 딸이 못난 것 같지도 않고 얘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학교만 가면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내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가 한 명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로서 이 내 아들 딸이 걱정이 돼서라도 그 새로 생긴 친구가 누군지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이 왕따 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내가 얘를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친구가 돼준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얘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싶고 내가 얘한테 뭐 좋은 선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도 결국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린 자에게 먹을 것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 이런 것과 같이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세상의 절대적인 다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탐욕에 눈이 먼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쌓는 것에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낮은 곳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웃들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과도하게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탐욕의 우상을 세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며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결국 핵심일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참된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 그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와 또 동기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씀하셨고 금을 택하기보다 하나님께 받을 은총을 택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똑같이 직장, 회사, 가게에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조롱받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